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오늘 대형 폭발이 일어나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태국 관리들은 저녁 7시쯤 방콕 도심 라차프라송 상업지구 교차로 인근의 힌두교 성지인 에라완 사원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발 당시 사원에는 관광객 등 수백 명이 모여 있어 사망자 외에도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VOA 현지 특파원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언론들이 이번 폭발의 원인을 차량 사고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폭탄이 터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이번 폭발이 테러 공격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방콕 도심에서 이처럼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 텐진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화재 진압 등으로 사망한 소방대원도 2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70명가량은 실종 상태이며 수백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지역에서 위험물질이 대거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텐진시 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폭발 사고 지역 내 시설 두 곳에 청산가리로 불리는 독성화학물질 시안화나트륨 700톤가량이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검찰은 위험시설이 주거지역이나 공공건물, 주요 도로에서 적어도 1km 떨어진 곳에 들어서도록 하는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연례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모의실험 방식으로 북한의 침공에 대응하는 이 훈련에는 미군과 한국군 병사 8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올해 훈련은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한국군 병사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인마살상을 위해 고의로 지뢰를 매설했다며 대응 조치로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선전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대북 방송과 을지 연습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위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당국의 공안 요원들이 미국에서 중국 법을 위반한 중국인들의 귀국을 압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단속의 일환으로 이른바 여우사냥으로 명명된 작전을 미국 내에서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공안 요원들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정보 요원들을 공식 업무가 아닌 관광이나 무역 비자로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경제사범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930여 명의 중국인이 송환됐으며 이 중 70여 명은 자발적으로 귀국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테러 관련 범죄 형량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새 테러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은 테러 단체를 조직하거나 주도하는 사람들을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테러 자금을 대는 경우 종신형에 처하는 등 테러 행위를 조장하거나 기도하는 경우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밖에 테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LCC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폭탄 테러로 검찰총장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테러 방지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CC 대통령은 당시 테러 공격범으로 무슬림 형제단을 지목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어제 승객과 승무원 54명을 태우고 실종된 여객기 추락 지점을 확인하고 수색팀을 급파했습니다. 현지 경찰청장은 오늘 트리가나 항공 소속 ATR-42300기의 잔해가 파푸아주 빈탕 산악지구 험준한 산림 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5명을 포함한 승객 49명과 승무원 5명이 탑승했던 이 항공기는 파푸아주도 자야프라를 이륙해 남부 옥시빌로 향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폭우 등 악천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확고한 군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국민 스스로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체험훈련.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40년 동안 실시해온 방어적 훈련이라며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홍콩에 외자 유치를 위한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가끔 비가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시작에 맞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고한 안보 의식과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대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 의식과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군이 불법적으로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 한국 군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고 비판하고 한국군 장병들의 용기와 전우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지뢰 폭발 당시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이 보여준 용기와 전우애는 군인으로서 위국 헌신의 본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을 계기로 한국군은 사소한 허점이라도 철저히 보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을지 연습과 관련해 북한이 매년 을지 연습의 본질을 왜곡 비난하고 있지만 을지 연습은 국민의 안위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비 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을지 훈련에서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행정기관들의 전시 전환 절차 등의 훈련과 함께 사이버 공격이나 생물 테러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연습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을지 훈련은 정부기관만의 훈련이 아니라 민관 군이 함께 통합적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고층 아파트 화재 대피 훈련처럼 국민 안전을 국민 스스로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체험 훈련을 철저하게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 앞서 이른바 지하 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마다 8월에 치러지는 을지 연습 때마다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철저한 안보태세를 주문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대응을 위협하고 나섰고 한국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자유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 속에 올해 UFG 훈련이 17일 시작됐습니다. UFG 훈련은 미한 연합군이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으로 컴퓨터 모의 실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훈련은 예년 수준인 미군 3만여 명과 한국군 5만여 명이 참가하며 호주와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유엔 전력 제공국으로 참여합니다. 스위스와 스웨덴 등 중립국 감독위원회 요원들도 훈련에 참관해 한반도 정전협정 이행과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합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UFG 훈련은 한반도의 안정과 대비태세 향상을 위해 계획된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며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시작에 앞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북측에 UFG 연습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UFG 훈련 취소를 요구하며 훈련을 강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보도 내용입니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이 강행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도 최대로 거세질 것이다.
북한군은 UFG 훈련 시기와 겹치는 14일에서 28일을 특별 경계 강화 기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UFG 훈련 취소 요구엔 미한 연합 체제를 깨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공격해오면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서 다시는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이번 UFG 훈련에 전략 폭격기와 스텔스 폭격기 등을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관계자는 UFG 훈련은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한 지휘소 연습으로 실제 무기 투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40년 동안 실시해온 방어적 훈련이자 미한 동맹에 대한 공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7일 시작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투명하고 방어적이며 미한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 40년 동안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리 아브라모위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VOA에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타격 위협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브라모위치 대변인은 한국 방어를 위한 양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인근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이 연합훈련 실시에 앞서 수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다며 훈련에는 10개 유엔 회원국도 참관단을 파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합훈련이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며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참관하에 실시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도 지난달 말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훈련의 투명성과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며 훈련 진행 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습에는 미국 쪽에서 주일미군과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 등 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한 3만여 명이 한국 쪽에서 군단, 함대사, 비행단급 이상 5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 위협과 공갈을 비롯해 적대적인 위협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연습을 강행할 경우 군사적 대응도 최대로 거세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군이 동부전선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 이후 한국군이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상황에서 북한의 확성기 방송 재개는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은 주로 체제 선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4년 6월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심리전 중단에 합의한 이후 약 11년 동안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를 비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16일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왜곡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 중상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비무장지대, DMZ 대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이 조작된 모략극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를 맹비난하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박 대통령의 제안을 기만의 극치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태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우리가 제안한 대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이루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해결하며 평화 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 6만 명의 현황을 파악해 연내에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협의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십자 쪽 통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제의해놓은 이산가족과 관련된 대화 제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다시 이제 점검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 생존자 전원에 대한 명단 파악은 이산가족 등록 신청을 시작한 1988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명단 작성 작업에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국면에서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시급한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7월까지 등록된 이산가족은 12만 9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생존자는 6만 6천여 명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은 80세 이상 고령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8.15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6만여 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할 것입니다. 북한도 이에 동참해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과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북한이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제안을 하루 만에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숙청과 같은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제의했기 때문에 북한이 박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16일 한국의 MBC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잘못된 것은 짚어가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래 처형된 간부가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권력체제 연구의 권위자인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제분석국장은 북한 내 이 같은 숙청 작업을 강경한 대남 정책을 예고하는 신호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고스 국장을 직접 연결해서 북한의 숙청 바람에 대한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고위 인사의 처형설이 돌면 결국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그동안에 더 많지 않았습니까?
I would say that the record on that is mixed. We have, you know, examples of in the past where officials have disappeared.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보이지 않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 혹은 재교육 처분을 받고 근신하다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숙청당하거나 실제로 처형당한 이들도 있고요. 최근 일부 언론이 처형된 것으로 보도한 최영건 내각 부총리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군부나 안보 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전문 관료이기 때문입니다. 남북 경협과 그 개성공단 개발에 관여하기도 했지만 중대한 정치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영건 부총리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책 추진에 불만을 표출했다가 총살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정부 관료가 숙청될 때는 정책 변화의 전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를 예상하시는지요?
If North Korea, if you combine the Cho Yong-gun potential execution with the recent re-promotion,
최영건 부총리 숙청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때 상장으로 강등됐던 김영철의 대장 계급 복권과 연관 지어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이 벼랑 끝 전술로 대표되는 훨씬 강경한 쪽으로 선회 중이라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물론 추측이긴 합니다만 과거 한국과 관계했던 인사를 제거하고 훨씬 강경한 인사를 승진시킨 데서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처형된 핵심 간부가 7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물론 상당히 많은 인사가 사라진 것이지만 김일성과 김정은 시대와 비교해서도 그렇습니까?
Well, if you look at the totality, no. But you got to look at in terms of his father's treatment.
절대적인 숫자만 비교하면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정일이 1970년대 후계자로 지명됐을 때 1980년대까지도 많은 반대파 숙청이 이어졌고 1990년대 권력을 승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일성의 경우에도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수많은 연안파와 소련파 간부들을 숙청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처형된 건 아니고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에선 젊고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가 그런 작업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네,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You get the appearance of you know chaos within the leadership when in fact this is a turnover in leadership.
그래서 지도부가 대단히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고 실제 그런 것보다 더 불안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상은 지도부의 교체 과정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비해 훨씬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도부가 취약해지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이를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부 내에 긴장감이 팽배할 경우 그 안에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 경쟁이 일어나서 더욱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이 실제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I think you have two things working here. On the one hand, in order to consolidate his power, he has to conduct politics within the regime, which includes.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숙청과 세대 교체 등을 통해 자기 사람을 심어야 할 뿐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성과를 내야 합니다. 김 제1위원장이 후자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 제1위원장은 지도부를 안정시키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숙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서려고 해도 우선은 지도부가 안정돼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내부 혼란이 클 경우 선뜻 도발에 나서기 힘듭니다. 그럴 경우 북한 입장에선 결국 외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갖지 못하게 되죠.
내부 숙청이 자주 단행되면 그만큼 외부 도발을 함부로 감행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going back to the 1950s, they do not tend to conduct provocations when there's internal turmoil.
네, 북한의 도발 역사를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권력 내부 혼란이 있을 경우엔 도발을 자제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혼란이 가라앉고 정권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권력 내부의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도발을 감행하는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만약 도발의 역풍이 거셀 경우에 거기 맞서기 위해서라도 체제의 안정은 필수적이죠. 따라서 김영철이 최근 대장으로 복귀한 건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체제를 안정시켰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이 맞다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최영건 내각부총리의 숙청 이후 단시일 내 숙청 바람이 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급속한 숙청 과정 자체가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엔 체제 붕괴의 위험성도 다분히 깔려 있는 것 아닐까요?
There's obviously instability and then there's instability. I mean, I've argued that, you know, that
불안정 요소가 다분한 게 맞습니다. 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2년에서 5년 안에 권력을 공고히 하지 못할 경우 북한 지도부의 권력 역학이 바뀌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가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 혹은 제3의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이 더욱 다양한 세력으로 분산돼서 불안정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구심력이 강한 최고 지도자 중심 체제인 북한에 집단 지도 체제 등이 난립할 경우 심각한 사회 균열도 예상됩니다.
권력의 중심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북한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미국과 한국으로서는 어려운 선택들만 남은 것 아닌가요?
What we could hope is that if by engaging North Korea we can begin to marginally and then hopefully more substantially
북한과 관련해 좋은 선택이라는 건 없습니다. 북한과의 관여를 통해 아주 조금씩 체제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길게는 수십 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반면 북한이 극적인 붕괴를 맞을 경우 영내 정치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제분석국장으로부터 북한에서 이어지는 속청과 권력 지형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홍콩에 외자 유치를 위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경제특구와 광물, 농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투자회사인 중철다경투자집단은 이달 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투자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에 만든 회사와 함께 합작 투자회사인 희망 투자집단을 홍콩에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이미 희망 투자집단을 승인했고 앞으로 희망 투자집단을 통해 북한 최고 수준의 정책 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철다경 투자집단은 앞으로 희망 투자집단이 북한과 중국 두 나라 간 경제와 무역 협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12개 개발 대상 분야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라산 경제 무역지대 등 경제 특구와 라진항, 동해안 고속철도, 발전소, 정유공장 보수 등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과 희토류 자원 개발, 금융서비스와 농업 등도 주요 사업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중철다경 투자집단은 북한에서 이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국제화 장려 정책과 경제무역협력지대 창설을 위한 북중 간 협력 모델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 15일은 한국의 광복절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광명통일염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민의 이야기도 듣고 평양통일예술단의 공연도 즐기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몄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이 자리에서 이 행사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뜻깊은 시간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 젊은 연인들의 이색 만남의 장소로 선정될 만큼 요즘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인데요. 8월 15일 광복절, 동굴 안에 마련된 예술의 전당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KTX 광명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이 되는 그날을 위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광복 70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기념해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통일 이후 광명시를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광명시가 주최하는 통일염원 음악회입니다. 네, 통일은 우리 5천만 더 나가서 7천만 국민의 염원이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또 작은 실천이라도 했나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광명시에는 KTX 광명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출발역으로 지을 정도로 큰 역인데 앞으로 통일이 되면 여기에서 만주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역, 출발역이 될 것을 염원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런 통일음악회를 준비했고 또 지난 4월에는 KTX 광명역에서 통일 마라톤 대회도 또 전국 마라토너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기도 했습니다.
염원하는 의미의 이번 음악회 일부에서는 통일 전문가로 유명한 서강대 김영수 교수와 북한 꽃제비 출신 김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혁 씨는 꽃제비였던 북한에서의 삶과 한국에 와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김혁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향은 이제 함경북도 청진시고 그다음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북한에서 탈춤을 해서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을 해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하면서의 어려움들이나 그리고 그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현재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이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주가될 것 같습니다.
김혁 씨는 북한 인권법 같은 딱딱한 이야기보다 탈북민들의 삶을 얘기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탈북민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중들과 만나는 공연을 자주 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선하고 좋습니다. 그쵸?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통일 관련된 콘서트를 연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많은 분들한테 훨씬 더 가까이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제 통일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 더 이제 앞서서는 우리가 통일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원에 있을 때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게 저는 백마강.
이야기가 끝난 후 김영수 교수는 통일 관련 시민단체의 신민여 대표와 함께 통일음반에 수록된 노래를 불렀는데요. 김영수 교수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일이 된 후 북한 주민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는 생각에 통일음반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반갑습니다. 물동이 춤으로 유명한 평양통일예술단과 성악가 김태희, 가야금 연주자인 나경화 등 유명인들이 출연해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양통일예술단 음악회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음악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음악회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통일을 함께 염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끼고 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제 북한하고 생활이 틀리니까 사실 염려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또 이제 공산국가들이 같이 통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곧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화해를 갔던가 해가지고 좋게 해서 통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확 열려서 시민들이 화합을 하고 그래서 남북이 얼른 통일이 돼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물론 뭐 사상은 지금 자라온 그런 환경이 다르듯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같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이런 저기 일반 국민들은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통일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 거는 뭐 어차피 저는 뭐 산도 좋아하고 하니까 예 그런데 산도 좀 가보고 싶고 그 땅을 좀 밟아보고 싶어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광명통일염원음악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그날 그날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당국이 텐진 폭발 사고 현장에서 독성 화학물질 처리 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피해 주민들은 정보 공개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중국이 외국으로 도피한 자국 범죄자를 송환하려고 미국 내에서 비밀리에 정보 요원들을 운영하는 데 대해 경고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국 텐진 폭발 사고 소식 속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텐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엿새째에 접어들었는데요. 중국 당국은 사고 주변 지역에서 시신 두 구가 추가로 발굴되면서 전체 사망자 수가 11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실종자도 70명 이상인데요. 실종자 대부분은 소방대원들입니다.
중국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독성 화학물질 처리 작업에 들어갔다죠?
네, 그렇습니다. 텐진시의 허수산 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폭발 사고 지역 내 시설 두 곳에 독성 화학물질인 시아나나트륨 700톤가량이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고요. 중국의 독성물질 처리 전문가들이 폭발 사고 지점에서 반경 3km 이내 핵심 구역에서 시아나나트륨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또 당국자들은 시아나나트륨이 보관되어 있던 시설 인근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나나트륨은 어떤 물질입니까?
네, 시아나나트륨은 일명 청산소다로 불리는 독성 화학물질인데요. 금속 도금과 광석 재련, 살충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이 물과 반응을 하면 시아나수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시아나수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학살 등에 사용했던 독가스의 성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텐진시의 상수도원이 오염됐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어제 사고 인근 일부 지역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시아나나트륨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대기와 수질에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어떤 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피해 주민들은 사고 원인과 사고 수습 과정 등이 공개되지 않는 데 분노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자신들과 회담을 열어서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소방관 가족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가두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폭발 사고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텐진시의 허수산 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무원 산하에 설립된 특별 조직이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질문들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허 부시장은 반드시 이번 사고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는 시작이 됐습니까?
네, 중국의 사법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오늘 관계자를 텐진항 인화물질 물류창고 화재사고 조사팀으로 파견했는데요. 텐진시 검찰기관 등 사법기관들과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인민검찰원은 이번 사고 관련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법규 위반 등 직무범죄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텐진을 방문해서 관계회의를 주재한 리커창 총리도 이번 사고에서 직무유기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중 관계 살펴보죠. 중국 당국의 공안 요원들이 미국 내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하면서 중국법을 위반한 중국인들의 귀국을 압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유력지인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이른바 여우사냥으로 불리는 작전을 미국 내에서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외국으로 도피한 자국 범죄자를 송환하려고 미국 내에서 정보 요원들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당국자들은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들의 활동이 부쩍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여우사냥이라는 작전은 중국이 미국에 정보 요원들을 파견해 정치, 경제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여우사냥 작전을 위해서 미국에 파견된 중국 요원들은 중국의 사법기관인 공안부 소속의 요원들로 중국법을 위반해서 미국으로 도피한 중국인들에게 귀국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 군사, 산업 정보를 얻으려고 활동하는 첩보 요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요원들은 공식 업무가 아닌 관광이나 무역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탈주자들을 미행해 소재를 파악한 뒤에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식으로 강압적인 협박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이 같은 작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 작전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벌이고 있는 부패 척결 노력의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특히 중국은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한 링지화 전 공산당 통일전선부장의 동생인 링완청의 검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경제, 사범 등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서 처벌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이른바 여우사냥으로 이름 붙여진 이 작전을 통해서 2014년 이후에 930명 이상이 중국으로 송환됐고 올해만 70여 명이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작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당국자들은 최근 중국 당국자들에게 중국이 외국으로 도피한 자국 범죄자를 송환하려고 미국 내에서 정보 요원들을 비밀 운영하는 데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국 내 여우사냥 요원에 대해서 경고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 요원들이 탈주자들에게 사용하는 협박 수단에 대한 미국의 점증하는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긴장된 상태인데요. 이 문제도 긴장을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중국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는 미국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과 또 중국의 민권 탄압,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말미암아서 양국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인데요. 이번 일이 불거지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번 경고는 중국 비민 요원들의 미국 내 활동 사실을 미국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에 알리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보복 행동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건 아니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보죠.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기념 담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를 일본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사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전후 70년을 맞아 아베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평가한다는 응답이 44.2%,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났습니다. 또 후지뉴스 네트워크와 산케이신문이 지난 주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아베 총리 담화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답변이 57.3%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 31.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응과는 역시 차이가 나는군요.
네,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한 많은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반응은 실망이었지만 일본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교도통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을 두고 사죄를 언급하는 한편 미래 세대에게 사죄를 계속하게 하는 숙명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고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사죄의 표현으로 적절하다가 42.7%, 적절하지 않다 23.6%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고요. 사죄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응답도 24.2%에 달했습니다. 또 산케이신문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전쟁과 아무 관련 없는 세대가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 6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식민지 지배와 침략, 반성, 사죄라는 네 가지 표현을 담화에 반영하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다는 뜻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59.8%가 의미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에 아베 총리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43.2%로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았던 지난 7월에 37.7%보다 5.5% 상승했고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6.4%였습니다. 또 산케이신문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3.1%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3.8%포인트 올랐습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한 비율은 45%로 지난달보다 7.6%포인트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두 조사에서 아직은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대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5일 도쿄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연설한 아키히토 일왕이 아베 총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패전 70주년 추도식에서 처음으로 깊은 반성을 언급해서 아베 총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과거를 돌아보고 앞선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 국민과 함께 싸움터에서 죽고 전화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추도의 뜻을 표명하면서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일왕이 추도식에서 깊은 반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조금 끼고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32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고 최저 21도, 최고 역시 32도입니다. 강계 흐리고 최저 18도, 최고 29도. 해주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24, 최고 31, 개성 최저 23, 최고 30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6도. 장진 구름 많고 최저 13도, 최고 21도. 해산 구름 많고 최저 15도, 최고 26도. 선봉도 구름 많고 최저 19도, 최고 26도입니다. 원산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는 2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후가 되면서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미터로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점차 흐리겠고 평안남북도 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 도심의 유명 관광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87명이 다쳤습니다. 태국 관리들은 오늘 저녁 7시쯤 관광객들로 붐비는 힌두교 에라완 사원 인근 라차프라송 상업지구 교차로 부근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VOA 현지 특파원은 폭발 당시 에라온 사원 안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으며 현장 도로 아래에 놓인 시신 6구를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설치돼 있던 감시 카메라에는 폭발 순간의 참혹한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발의 원인은 폭탄이 터졌기 때문이라며 누가 폭탄을 터뜨렸는지 혹은 왜 이곳을 겨냥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텐진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약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화재 진압 등 과정에서 사망한 소방대원도 2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70명가량은 실종 상태이며 수백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지역에서 위험물질이 대거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텐진시 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폭발 사고 지역 내 시설 두 곳에 청산가리로 불리는 독성화학물질 시안화나트륨 700톤가량이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텐진시 상수도원이 오염됐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어제 사고 인근 일부 지역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시안화나트륨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 검찰은 위험시설이 주거지역이나 공공건물, 주요 도로에서 적어도 1km 떨어진 곳에 들어서도록 하는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모의 실험 방식으로 북한의 침공에 대응하는 이 훈련에는 미군과 한국군 8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올해 훈련은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한국군 병사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인마살상을 위해 고의로 지뢰를 매설했다며 대응 조치로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선전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대북 방송과 을지 연습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위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당국의 공안요원들이 미국에서 중국 법을 위반한 중국인들의 귀국을 압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단속의 일환으로 이른바 여우사냥으로 명명된 작전을 미국 내에서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공안요원들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정보요원들을 공식 업무가 아닌 관광이나 무역비자로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경제사범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930여 명의 중국인이 송환됐으며 이 중 70여 명은 자발적으로 귀국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을 총괄하는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자신들의 활동은 합법적이라며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한 어디든 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집트의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테러 관련 범죄 형량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새 테러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은 테러 단체를 조직하거나 주도하는 사람들을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테러 자금을 대는 경우 종신형에 처하는 등 테러 행위를 조장하거나 기도하는 경우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 밖에 테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어제 승객과 승무원 54명을 태우고 실종된 여객기 추락 지점을 확인하고 수색팀을 급파했습니다. 현지 경찰청장은 오늘 트리가나 항공 소속 ATR-42300기의 잔해가 파푸아주 빈탕 산악지구 험준한 산림 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5명을 포함한 승객 49명과 승무원 5명이 탑승한 이 항공기는 파푸아주도 자야프라를 일으켜 남부 옥시빌로 향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폭우 등 악천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